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성경으로 신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톡에 먼저 올려드렸는데요. 혹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이라도 그죠 제목 보시면서 드는 생각 그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저를 더 보지 마시고 본문 성경을 보시면서 그러한가 이렇게 살피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성경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만나면 언제나 그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요. 4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밀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앞에 하나하나 나열된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실제로 제일 뒤에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는 이 권면의 내용입니다. 31절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죄인된 본성을 가진 사람 저 자신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그 행동 방식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중요한 점은 나열된 것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그 안에는 악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을 한 사람을 대할 때도 그때그때 다르지 않습니까? 좋게 다 대하다가도 선대하다가도 또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또 다르게 할 때도 있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그 악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말씀이 바로 32절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른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한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이런 권면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 죄인된 우리를 그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용서인데도 그죠? 불구하고 먼저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찾아오셔서 죄인에서 성도로 그죠?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시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 사랑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러 갑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앞에서 읽었던 4장 31절의 말씀과 그죠, 그것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1절과요 3절의 내용들, 언급된 내용들은요, 사실 성경에서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이렇게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그런 단어들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말을 통해서, 그죠? 사람의 말이 이런 죄된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3절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리고 4절도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생각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행위는 어떤 것이죠? 4절 마지막에 나오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죠 흐름을 좀 함께 살펴봤는데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전제를 가진 구절이 4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고요, 5장 1절을 보시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리고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어떠십니까? 전제가 보이십니까? 예, 보이셔야 하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먼저 경험했다는 그죠 전제가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제에는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전제가 깔려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것과 유사하게 되어져 있는 구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눈으로 그것을 보시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죠 4장 31절의 말씀과 비슷하죠. 죄된 본성의 말을 버리라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렇게 버리라고 한 후에 2절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실까요?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갓난 아기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죠? 부모가 주는 대로 먹는 것이 갓난 아이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그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아기에게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줄 때 어떻게 해요? 아기가 그것을 받아 먹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죠?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줘서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은 것, 그것은 누구나 그죠? 가진 인지상정 아닙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 아기가 먹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 달린 것이죠? 오롯이 부모의 능력에 달린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나오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모 대신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순정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젖을 먹고 죄된 본성을 버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 간단하게는 부모의 개념이 없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가 주는 젖을 먹고 돌봄을 받고 그렇게 자라면서 어떻게 되죠? 부모에게 배우게 됩니다. 처음엔 말을 배우죠. 한데 듣고는 엄마랍니다. 그죠?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라고 하고요. 아이는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자라면서 또 부모에게 배우죠. 그 말은 이런 거야. 그렇게 점점 자라나면서 내가 이렇게 자라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희생과 배려를 부모님이 하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내가 자녀를 이제 키우는 분들은 공감하시죠. 키우면서 점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배려를 부모가 되어, 그죠? 방식은 다르지만 자녀들에게 흘려보냄으로, 예, 부모의 그 행동 방식에 담겼던 내용들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무엇이 생깁니까? 감사의 마음을 우리 안에, 그죠? 계속해서 키워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로, 행동으로도 그 감사를 부모님께 요청하지 않으셔도 표현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번 이런 과정들을 겪고 계시고 아직은 모르지만 겪게 될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청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려야 되는지를 표현하시죠. 대표적인 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자녀라, 우리를 가족이라 이렇게 하시며, 우리가 멀리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가 권면한 내용의 핵심은 1절에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고 합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주는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것만으로 족한데 점점 크면서 싫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거부하게 되어지고, 그런 시간이 또 지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또 커서도 부모님이 떠난 다음에는 그러한 손길들, 이야기들이 그리워지는, 예, 아직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일찍 경험해가지고 철없을 때 경험해서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드니까는 조금씩, 예, 그리워짐들이 더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닮아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자라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그죠? 그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먼저 이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방식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이 표현에 담아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하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하면서 열심을 내라 채찍질을 합니다. 그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죠? 그렇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해야지만 가능해. 그러니까 이거를 누려야지만, 붙들어야지만 할 수 있어. 힘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더 열심히 하면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네가 먼저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더 힘내. 너가 먼저 해봐. 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가 아니라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너희는 나의 희생으로 죄의 종에서 나의 자녀가 된 소중한 존재들이야.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집에서 자녀로서 내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알아가면 되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끝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자랄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갓난아기일 때는 주는 대로 먹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갓난아이가 자라듯, 그죠? 우리의 심령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성령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죠?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살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일상에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또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요.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 삶의 자리에 서터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죠. 그리고는 내가 발견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누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서로 자랑하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가 자라는 기쁨뿐 아니라 함께 자라게 하시는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셔서 자라기를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지금 어디쯤에 서 계신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 만족하지 마시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바울의 고민이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보시면 바울은요, 앞에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좀 어색한 거죠. 아마 이렇게 말하면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떻습니까? 앞에서 나열된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감사하는 말 이거 대신에 뭐 청결한 말이라든지 겸손한 말, 지혜의 말, 덕을 세우는 말들을 연결해서 그렇게 감사의 말이라고 표현된 곳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것, 뭐 저만 그렇게 느꼈겠습니까? 바울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바울은 감사하는 말이라는 이 어색한 표현을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이렇게 하라고 할 때에 그 말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들에게 바울의 이 권면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들어는 주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하든지 누군가에게 불평을 하고 미워하든지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과 관계가 있어야만 상대방이 한 일이라든지 그것이, 그죠, 나에게 관심이 끌어지고 그것이 나한테 아 유익한지 아닌지 그런 마음도, 그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상담 모르는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 저게 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 만나면 아 저거는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마음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말에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날 위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유익함이 느껴져야지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때에 이 감사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자라며 부모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부모의 심정을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때는 나를 옥죄는 것 같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아,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는 아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 그때 했던 내용들을 했던 내 행동들을 돌아보며 죄송한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 그러면서 점점점 깊어져가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지만, 그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열심, 또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그러면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이 말씀처럼 아마 내 입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입술에서 음행과 더러움, 탐욕의 말이 여러분 나올 시간이 있을까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아마 저절로 삼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 그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삶을 통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경험케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로소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들을 향해 가졌던 악의를 누그러뜨리고 원망과 불평을 내뱉던 말을 삼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이 지식을 넘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암, 창세기에 하나님을 안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셨던 그 야다의 암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성도는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는 말의 변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되짚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자리에서 이어가고 있는 기도 속에, 대화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입술을 통해 진심으로 표현되고 있으십니까? 진심을 담은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말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표현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멈춰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내 영적인 성장에 멈춰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사라진 감사의 삶을 나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심을 통해 알게 하실 때 제발 그 신호를 깨달은 것만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것으로 만족해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감사를 회복하시고 그렇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여러분 무엇보다 나를 통해 주변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심으로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영적인 성장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통 나눈 가운데 그저 마지막에 우리 순모임 하시면서 순원들 돌아보시고 그저 그들이 하는 말들 들으시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설려보내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진중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가랑비 옥자들 잔잔히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순모임이 그죠 모임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보고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모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까요? 시국이 그래서일까요? 오늘의 말씀에 그죠 사람이 사람됨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그죠? 확연하게 드러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 사람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아오고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속한 가정이, 순이, 또 나서 직장이, 학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내 주변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저를 그런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